영원히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서 애썼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하는 중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원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 달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 즉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의 뜻이 신령한 혹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본문의 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신 이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의 예배만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서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이 세상의 정신인지 말씀의 기준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산다라고 자부했던 것들이 세상의 정신이었음을 발견하는 앞선 로마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지 않습니까? 학생부 비전트립 기간 동안 말씀 묵상을 나누는 동안 제가 그런 구절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논리로 살면서 그 정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기독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처럼 여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튿날 그 글을 적은 이유가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사들을 바라보니까 이 교사들은 받은 만큼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문득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추어 사랑을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혹은 그가 나에게 악으로 갚을진 갚아주었으면 흔히 사람들은 받은 그 악의 배는 돌려주어야 정당한 복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깨달아서 악으로 돌려주든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을 이루는 첫 번째 삶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말씀 가운데,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뜻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먼저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가하신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의 방법이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들을 광야로 두시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게끔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롭게 해서 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 안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분별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불어 분별하다의 헬라어 의미가 증인이 되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세상에 본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였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율법사가 찾아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축약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율법사는 말씀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게 하기 위해 이것이 중하다 하면 저것이 경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저것이 중하다 하면 또 다른 것이 경의 여김을 받는 그 말꼬투리를 물고 늘어져서 예수님을 추락시키려는 의도로 질문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성경을 단 한마디로 추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겠기에 신년 벽두부터 2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까지 로마서 12장 첫 서두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어떻게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아직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를 여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일면식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의 편지, 깨우침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권면의 편지가 없었다면요, 로마에 있는 복음을 전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긴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인지, 어떤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인지, 어떤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지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처럼 이 신앙이 현실과 괴리되어서 예배당 안에서 국한된 신앙으로 끝나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만 봐도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인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다가 로마서를 보고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이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덕분에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먼저 깨닫게 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섬김이 되는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평생을 남을 권면하고 깨우쳐주는 삶을 삽니다. 밥만 먹고 나면 이 일을 합니다. 그럼 왜죠?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남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삶을 일관하고 나아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사도 바울이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늘 반복해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뜻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복음 전파로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사역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드린 시간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한 시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앉아있던 모든 학생들이 대다수 당연히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드렸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전부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깨우침과 권면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가운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참 하나님을 증거하신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은 복음 전달과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권면하고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깨우치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권면을 하거나 깨우침을 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보다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권면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삶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권면이 되고 이정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저 사람은 본래 순해서 저렇게 산대요. 저 사람 원래 마음이 착해서 불이익도 잘 감수한대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진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저런 삶이구나, 그때 그것을 깨우칠 때 그 감동이 정말 크고 그들이 그 삶을 본받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살아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정직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그것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참 삶의 가치와 의미가 저런 거구나, 그 삶으로 말없는 권면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로 권면하는 방법입니다. 나 혼자 그 일을 당하고 내가 나 혼자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삶으로 권면한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삶으로 무언의 권면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침묵하는 동안 누군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말로서 권면하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우리가 모두 진리의 파수꾼 아닙니까? 내 믿음으로는 나 혼자 그 일을 감수하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명절을 맞이하여 저희 어머니가 교회 방문하셨고 예배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타가방에서 저희 아이들을 돌아와 보셨어요. 어느 교회건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도 목사 아들은 참 야단치기가 곤란한 대상이 아닙니까? 저는 큰 교회도 다녀봤고 작은 교회도 다녀봤지만 어디를 가든 목사 아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어릴 때만요. 그 아이가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장난을 쳐서 누군가 예배를 방해하고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 해도 그 목사 부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목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일반 성도들이 목사 아이들을 뭐라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어머님이 와 계셨거든요. 참 아이들을 엎드려 받쳐는 못 시키시고 벽에 그 벽 보고 서게 해서 손 들고 있게 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이 일들이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이 아이들이 그냥 완전하다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초달과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을 따라 일하게 하는 것을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500만을 잃은 500만의 기독교인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영미가 걸어갔던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 그리고 남미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기독교의 몰락을 곧 있으면 맞이할 겁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알지만 말 한마디를 전달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언은 10대의 그 일들이 온전하게 그에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10대 이전의 아이들을 언터처블로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터처블로 자란 아이들에게 다시 10대가 되어서 무호라고 권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럼 나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라도 진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알고는 있지만 망각해서 때로는 내 욕망이 더 커서 우리가 말씀을 못 살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의 복이 뭐죠? 바른 삶을 권하고 깨우치고 함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있는 게 동역자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시편의 성경의 복은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인생으로 설 수 있다면 옆에 진리의 권면자들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의 권면과 진리의 조언을 나눔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권면을 한 그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감정을 믿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했듯 아니 12장 1절에서 말했듯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나는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 훈계하듯 권면하면요 아무리 권면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비전 트립을 하면서 아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교육을 받은 틀이 있고요. 또 우리는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에 이 아이들이 순응하기까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들이 아름답게 주고받아져야 이 3일의 여정이 고통이 되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 되거든요. 교사 세 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이 세 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안 되면 안 된다거나 틀렸다거나 멈추자라거나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염없이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4주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세 분의 교사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닫고 또 그래서 그 깨달은 걸 바탕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바르게 권면하고 깨우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명설교를 합니다. 회개하라.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일 때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400년이나 기다려온 설교자예요. 선지자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었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사랑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를 시작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스타트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옷 두 번 입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누어 주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라. 권력을 가진 너희들은 남용하지 말라. 로마 군인 당신들은 힘을 과시하지 말라. 정확하게 짚어서 설교합니다.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명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나서 단 한 사람도 회개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 말이 100번 맞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거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청했던 건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가던 그 길을 돌아서는 것, 그 삶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서지는 않았고 당신 말이 맞다라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전도해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에 근원을 따져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야 이 죄인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인생들을 대하셨는가 기억나십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야 이 죄인아라고 하지 않고 일단 그 마음이 다치지 않게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화법이 여러분 그 이후에 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그 변하지 않고 늘 죄 가운데 머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반복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창세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 이사야서였죠.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는 들레지 아니하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도대체 들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성경 원문은요 소리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꾸짖지 않으시고 외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삭개오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쪽에 훨씬 더 무게를 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슈퍼스타가 그 동네에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이란 높은 곳은 다 올라갔을 테고 나무란 나무에는 다 올라탔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중간에서 착복하거나 갈취한 세리장, 로마의 편에 선 배신자, 아무도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은 삭개오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삭개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자기의 집으로 가자 할 때 삭개오는 한편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면 자기한테 할 말이 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으로 내심 그 시간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무엇을 하셨죠? 무릎을 맞대고 저녁을 드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랑 앞에 그 비리 국무원인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고 재산을 환원하고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들을 다시 찾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그들을 꾸짖으시고 소리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서게 되었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삶을 사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권력 남용하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를 못 박던 백부장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알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자비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들레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소리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두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반복하심으로 권면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든 생명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굉장히 입각해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나에게 말을 함부로 돌려주고 사랑받지 못할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영적 예배를 이루는 삶이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되고 세상 가운데 보장된 내일을 살기 위한, 세상에 속한 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쓸 것만을 구하는 기도만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물질은 언젠가는 끝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을 권면하고 사람을 깨우쳐주는 사랑은 영원히 남거든요. 절대로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그 사랑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가 자비로운 부모가 될 수 있고, 배려심 많은 직장인도 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남편과 아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삶을 살 때에만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늘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너희 각 사람, 바꾸어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을 고쳐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2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이라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희를 이라는 말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적용되는 시점에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불리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의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알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가장 탁월한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모두를 보면서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익명의 대중 속으로 몰아넣지 않으세요. 항상 단체로 여기시지 않으세요. 모두로 여기시지만 나 한 사람, 나 정지훈은 개별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모두를 이야기하고 모두를 보지만 그 모두 속에 한 사람을 익명으로 지워버리지 않고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과 대치되고 있다는 걸, 세상의 논리와 대치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효율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여건이라면 보다 많은 대중들이나 보다 많은 단체나 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가져가고 마음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계산이 앞서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은 늘 투자가 되는 거죠. 사랑은 언제든지 낭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낭비하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낭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더 큰 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가장 뒤처지고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당신을 낭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그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낭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혹은 우리 뒤에 숨겨진 잘 안 보이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낭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낭비할 때에만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낭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올 한 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깨달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낭비하고도 기뻐하듯이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함으로 나를 위해 낭비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 말씀을 생각하시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사람 사랑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낭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큰 사랑을 말씀 가운데 또 우리 곁에 베풀어두신 사람들을 통해 또 환경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절감하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어 영적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예배의 삶 살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